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요한 1서를 공부하고 있죠. 요한은 복음의 기초 교리를 요한 1서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주며 또 누가 적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본 성경적 교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2장에서는 도덕 기초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과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적 그리스도의 특징과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구원이 있나를 시험 받았습니다. 오늘은 도덕 기초 시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의 소망은 그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보므로써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나 하는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다 패스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와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개요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믿는 자의 소망은 어떤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요. 세 번째로 참된 신자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자의 소망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대목을 2장 28절서부터 3장 3절까지 보겠는데요. 2장 28절에서 요한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하고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거함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충성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란 휴거 뒤에 따라올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신자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흰 보좌의 심판이 아니고, 흰 보좌의 심판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과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지우는 마지막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베마 저지멘트라고 합니다. BEMA.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을 때 상 받는 선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죠. 그것을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의 비유에서 왕은 돌아올 것이며 그때 그의 종들에게 보고를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께 충성했는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렸나,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만큼 순종했는가, 만일 우리가 순종했다면 상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 섬기는 기회를 소홀히 했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지원들을 낭비했다면 상을 잃고 말겠죠. 조금 전에 저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한 일의 질을 드러낼 것이고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금, 은, 보석의 봉사는 불에 견뎌서 상을 받게 되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의 공로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이 없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상이 없다 해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을 것이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상급의 기대를 갖고 거룩한 생활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하지만 신자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찾고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반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가졌고 또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외계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였지만 소망을 멀리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증거했다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로서 메시아를 증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시키시고 회개시키시는 순간에 단번에 일어나지만 우리의 완전한 거룩한 성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지만 신자 역시 그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패턴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정사실로 믿는 생활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하고 적용하고 순종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더 부지런히 순종하겠죠. 여기에서 소망이란 단어를 잠깐 보겠는데요. 소망이란 단어는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는 것과 같고 희망이 없는 암담한 삶에서 살 동이 트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슬픈 상황에 좌절된 상황에 있는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죽음의 순간에 생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부패하고 부패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슬프고 좌절된 그런 상황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애쓰겠죠.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소망은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한 현실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매님들, 이 세상 너머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면 정말 최고의 불행이죠. 우리 눈으로 다 보았죠? 요 2, 3주 동안에. 산불로 순식간에 그냥 동네가 다 없어졌습니다. 홍수로, 바람으로, 눈으로, 사고로, 병으로. 이 세상 삶은 잠시 있다가 수증기처럼 없어지는 그런 어두움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부활할 그 소망으로 기쁨과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비교를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어요.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인 죄의 생활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대적해 싸우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영지주의였지만 이 영지주의는 그때 당시에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지금 2000년 동안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지금 현재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은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철학에만 물들었을 뿐 아니라 크리스찬 심리학이라는 것이 나왔죠. 70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는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리는 없다. 태초에 요한복음에 요한일서에 신약 말씀에 있는 교리 외에는 새로운 교리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이 크리스찬 심리학이라는 것과 뉴에이지 또는 은사주의 이런 그릇된 가르침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왜 문제가 되나요? 이런 가르침은 뚜렷한 표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준은 자기들의 부패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가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심각성을 필수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필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낮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교사들은 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죄를 짓는다 하는 이 헬라 동사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다는 뜻이에요.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는 뜻만이 아니고 법을 무시하는 삶, 반항하는 삶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죠. 죄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참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성향을 아직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짓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고 돌아서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요한은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또 반복하죠. 요한의 선언은 절대적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억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미혹하다라는 말은 헤매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헤매게 만든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신약 말씀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이 신약의 말씀의 기초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속아서 혼동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믿는 자들의 순종의 필요성, 믿는 자들은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의 습관을 의로운 습관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고 거짓 교사들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고발자 또는 비방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반항을 일으키고 죄를 선동시키고 부추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죄를 부추기거나 선동하거나 참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들의 습관적인 죄의 생활 방식은 마귀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죄의 원인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마귀의 일이란 마귀의 다양한 활동을 요약한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유혹하고 반항하고 성도에 대한 박해를 하고 거짓 교사들의 선동함이 있고 죽음의 세력을 행사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1장을 공부할 때 제가 2장 2절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3장 8절에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어서 제가 2장 2절과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8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죄의 원인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화목 제물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력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죠. 당분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 부수신다고 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누구의 목숨도 뺏어갈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도 사탄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또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이 사단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단은 불신자들과 같이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이제 9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 지금 요한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가리키는데 이 심어진 씨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거룩한 성품만 주신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세상에는 이제 두 종류의 자녀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 두 가족에 동시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새로 새 창조받았고 또 깨끗한 마음을 갈급하는 씨가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족은 마귀의 악한 본성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왔는데요. 참된 신자는 사랑을 실천한다. 11절에서 24절을 보겠어요. 이 단락에서 요한은 믿는 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단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참된 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명백하게 자신들이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여기에서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새로 태어나게 해준 거룩한 성품의 씨는 거룩함만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습관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난 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소리 듣죠? 나 타고난 성품이라서 나 고칠 수 없어. 자신의 죄의 성품, 타고난 이 죄의 성품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이죠. 거기 죄의 성품, 죄는 빠졌지만은 사실 결국 그런 말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를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로 새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처음부터 사랑은 기독교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도덕적 표준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죠. 도덕은 이중적 잣대가 없습니다. 자매님의 도덕의 표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의 표준을 다수결로 결정하나요? 누구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법의 상태에 살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밖에 바깥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죄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12절에서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를 표현하십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하고 요한은 그가 마귀의 자녀였음을 드러냅니다. 가인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4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은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부모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축복을 선언하셨고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즉 죄의 세력을 파괴할 여자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그들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그것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의 희생제물을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죄의 값은 사망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희생제물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징이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가인이 무신론자로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재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였나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고 교사들이었고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인은 증오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으로 재물을 갖다 드렸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죠. 하나님을 증오한 것이죠. 요한은 12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서 13절과 14절에 다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비교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죠. 역사는 세상이 성도를 박해한 일로 가득합니다. 14절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움은 살인과 같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에 대한 가인의 살인에서 드러나듯이 미움은 살인으로 이끄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돌아서서 16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사랑의 기준을 소개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을 읽고 마음이 좀 철렁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진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마도 우리는 우리 평생에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할 그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은 성도의 궁핍함을 희생적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6장 13절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해 볼만 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궁핍한 성도를 도와줘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지침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요번에 Pacific Palisade 또 Altadena 불에서 집을 잃은 분들이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명은 저희랑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궁핍한 성도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원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부터 도와줍니까? 제일 딱한 사람, 제일 없는 사람, 오케이. 제일 가까운 사람. 예.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죠. 지침서가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과부에 대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이제 과부가 남편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당장 이제 식비가 없어지게 되었죠. 몰개지도 페이를 못하게 되었죠.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 두 구조를 보면 궁핍한 성도는 자기 식구나 친족에게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궁핍함을 당한 식구나 친족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를 도와야 하는데 그럼 거기에 또 지침서가 있을까요? 9절과 10절에 한 남편의 아내이고 여기서 한 남편의 아내라는 것은 평생의 한 남편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행실, 올바른 행실을 아내를 말합니다. 행실이 올바르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리고 13절에 이런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고 집집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질하고 일 만드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요한일서에서 배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은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장로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은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펠로십 그룹에 들어가고 홈바이블 스터디에 가고 성령의 은사로 또 봉사하고 이런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한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또 우리가 도와줄 때에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상이 다 없어집니다. 다 불타버려요. 이제 마지막 19절과 24절을 끝내겠어요.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익은 구원의 확신을 주고 두 번째 유익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구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20절에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씀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우리 양심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좌절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둔 법정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법정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법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더 크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내 양심보다 죄를 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거룩함의 법정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털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또 순종의 길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양심이 예, 너 또 죄 짓고 뭘 그래? 너 별거 없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사랑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본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그럴 기회는 희박하겠지만 저희들이 정말 궁핍한 자매들, 필요가 있는 자매들에게 아버지께서 또 후히 주실 것을 믿고 같이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